열왕기 상하 19번 메시지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림.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을 고찰할 것이며, 그런 다음에 구약의 역사서에 예표된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와 관련하여 몇 마디 할 것입니다. 9년을 다스림.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치리한 이야기는 열왕기 하 17장에서 발견됩니다. 호세아는 유다왕 아하스 12년에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을 다스렸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 호세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그를 침.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고로 저가 그의 신복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드렸습니다. 아수르 왕을 배반함. 호세아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여 애굽 왕에게 사자를 보내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왕이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로 끌려감. 아수르 왕이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애워싸매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백성들을 아수르로 끌고 갔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인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버림.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방 사람의 규례를 행하였음.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규례를 행함으로 은밀하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거스르는 불의한 일들을 했습니다. 사악한 일들을 행하고 우상들을 섬김.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모든 성에 산당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우상들을 세우고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사악한 일들을 행하였으며 우상을 섬김으로 여호와를 경노케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과 범죄와 죄악을 증거하여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돕는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으나 그들은 돌이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는커녕 그들은 그 목을 굳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언약을 버림.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언약을 버리고 이방 사람을 본받아 허무한 것을 조차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옮기심. 백성들이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노를 격발케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모두 그 땅에서 제하여 이방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들의 사악함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어서 그들을 포기하고 아수르로 끌려가도록 내버려두는 정도까지 갔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다른 이방 성의 사람들을 옮겨다가 사마리아 성에 둠. 24절부터 41절까지에 따르면 아수르 왕은 바벨론과 다른 이방 성의 사람들을 옮겨다가 사마리아 성에 두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사자들로 벌하셨습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은 유대인 제사장 하나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규례와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이방인들에게 가르치라 하였습니다. 결국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유대인들과 잡혼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언급한 것과 같은 혼돈되고 혼잡된 경배가 생겨났습니다. 이 혼돈과 혼잡은 일종의 경배의 예표로 간주될 수 있는데 특히 천주교에서 보여지며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이방 행습과 이교도의 우상 숭배가 혼합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나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하여 몇 마디 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구속은 구약의 역사서에 예표된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의 첫 번째 부분을 이룹니다. 이사야는 그의 예언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구속을 언급합니다.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을 가진 하나님 사람, 즉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죽음 안으로 들어가신 후 그분은 부활 안으로 들어가셨으며 부활 안에서 많은 것들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인성을 신성 안으로 이끄셨으며 그분의 인성은 하나님의 맏아들로 인정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또한 삼일 하나님의 완결인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 신성하고 만유를 포함한 영이 우리 사람의 영 안으로 들어와 우리 영과 연합되어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의 연합된 영 안에서 하나 되게 했습니다. 이 두 영은 이제 한 실체로 함께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 연합된 영이 그리스도의 몸의 시작이며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연합된 영을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에 대해 분명하지 않고 도리어 유대교나 기독교처럼 외적인 것들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중요한 문제로부터 빗나가게 될 것이며 심지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중심 문제에서 빗나가고 미혹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날 하늘에 계시는 대제사장이시며 하늘에 계신 사역자이시며 새 언약의 중보이시며 신약의 집행자이십니다. 그러한 분으로서 그리스도는 단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영 안에서도 역사하여 하늘을 우리에게로 이끄시며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영 안에서 머물고 살고 행하며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되게 합니다. 이와 같은 생활의 결과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연합된 영 안에서 영을 따라 행해야 하며 언제나 성경의 규례에 의해 점검받아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를 영 안에서 살고 영 안에서 행하며 영을 따라 모든 것을 하도록 촉구하며 분발시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머리 모양이라든가 우리의 배우자나 자녀와 대화하는 방식도 영을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다른 이들을 방문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자아에 따라서가 아닌 연합된 영을 따라 그들을 접촉해야 합니다. 더욱이 교회 집회에서 우리는 찬송과 기도와 신원을 모두 영 안에서 해야 하며 영을 따라 해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관해서는 알지만 놀라운 생명주는 영은 거의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만유를 포함한 복합적인 영에 관한 성경의 다섯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불행하게도 이 부분들은 많은 근본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소홀히 되어 왔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7장 39절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그 영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고 말합니다. 그 영은 영원 안에 계셨고 또 창세기 1장 2절에서 언급되었지만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이 영은 완결되지 않았는데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으시고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둘째,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하반절은 마지막 아담은 생명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삼일성에 관한 전통적인 가르침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관념과는 대조적으로 이 구절은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가 지금 생명주는 영이심을 계시합니다. 생명주는 영은 생명을 주는 신성한 영이십니다. 셋째, 고린도 후서 3장 17절은 주는 그 영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이 장의 문맥에 따르면 여기에 있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즉 부활 안에서 그 영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 영, 즉 생명주는 영이신 바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넷째, 계시록은 일곱 영을 말합니다. 생명주는 영, 즉 삼일 하나님의 완결인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는 강화되어 일곱 영이 되셨습니다. 다섯째,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감람기름과 네 향료,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죽음의 효능과 그분의 부활과 부활 능력을 상징하는 모략, 육기, 창포, 계피로 복합된 거룩한 관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관유는 복합된 기름 바르는 영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연합된 영, 즉 우리의 영과 연합된 그 영의 온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연합된 영을 따라 살고 행하며 존재해야 합니다.